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이달 초에 내린 폭우 때문에 섬진강 제방이 넘치면서 한국의 전라남도 구례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피해 발생 8일 만에 구례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례 군민들은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긴 했지만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에서 폭우에 대비한 물 조절에 실패했고 사전 대비 작업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인 거죠. 이 언제와 하천 관리는 국가 책임입니다. 물론 자연재해 규모가 크면 어쩔 수 없겠죠.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도 이번에 수해 피해가 컸는데요. 복구 작업이 끝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꼭 따져봤으면 합니다. SG 워너비와 옥주연이 함께한 한여름밤의 꿈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역을 한다면서 전 사회적으로 통제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성 지역, 그리고 휴전선 쪽이죠. 최전연 지역의 경우 탈북민 한 명이 월북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24일부터 3주간 봉쇄가 돼서 고통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상반기 내내 그 북한 당국에서 방역을 한다면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만 하더라도 네. 조금 좀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주춤하는 추세가 보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네. 좀 단계를 약화시키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한 명도 없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면서 비상체제는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희 위원장이 8월 13일에 정치국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또 코로나라는 말도 안 써요.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해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계속 엄격하게 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했고
네.
또 계속 강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그 정치국 회의에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정을 벌리는 것. 그러니까 긴장 놓치지 말라
네.
그런 거고 또 비상 방역전 장기화에 맞게 이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 사업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 문제를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이동을 제약시키는 이 비상방역 상황은 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중 국경 쪽 일부 지역에 폭풍 군단까지 배치했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풍 군단이 특수전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적의 후방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 특수전 부대인데 이 폭풍 군단 병력 3천여 명이 투입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투입됐는지는 뭐 확인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한경북도 소식통이 이달 중순에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한경북도 등 일부 국경 지역에 투입이 됐는데 이 소식통이 이제 무상군하고 양강도 보청군에 투입된 군인들은 직접 확인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제 추측을 좀 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8월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폭풍군단의 배치가 좀 김정은 위원장 이 같은 지시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동 통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이러면 이럴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못하면 일단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루 벌어야 뭐 쌀도 사고 부식물도 사고 이게 이제 밤에 들어올 때 와서 또 만들어서 식량도 먹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통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북한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또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뭐 하루 두 끼 먹는 집이 뭐 하루 한 끼로 줄이려는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전해왔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정부에서 이 방역만 이야기를 하지 주민들의 이런 생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냥 자력갱생 강구분투하라.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그 대유행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런 말만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네. 한국만 보더라도 이 방역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또 지고 있지만
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유럽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계속 막아놓으면 주민들 생계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심할 때는 좀 통제를 했다가 아까 미영 씨 말한 대로 좀 완화가 되면 이제 단계를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네. 활동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밥도 먹고 물건도
네.
사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우한도 코로나 발원지인데 봉쇄를 정말 세게 했잖아요.
네.
근데 풀었어요. 해제를 네. 했는데 이처럼 코로나 환자가 통제가 안 될 때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동도 제한하고 관리가 되면 해제를 합니다. 근데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인데 이 이동 통제를 안 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동에 제약을 계속해 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과도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심이 좀 들고 물론 이제 의심 환자가 있으면 별도로 격리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전체 주민들의 활동을 다 제약한다는 건 이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말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만 하더라도 지금 탈북민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전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어떤 직장에서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을 이렇게 폐쇄해서 방역하고 이제 또 곧 다시 또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북민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개성 전체를 한 3주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한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졌는데 지난달 19일에 탈북민 한 명이 김포에서
네.
넘어가서 개성으로 들어갔대요.
네네.
그리고 개성 지인 집에 며칠 머물렀답니다.
몰래
들어갔으니까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네.
많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북한 당국이 24일, 그러니까 7월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를 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어요.
네.
한 명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고 코로나 의심 환자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접촉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별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등록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것 때문에 개성 지역을 완전 봉쇄해서 3주간 봉쇄해버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그 코로나 의심 환자 때문에 정치급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모자라서 개성을 봉쇄했다.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이렇게
네.
난리를 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북한에 살 때는 몰랐는데요.
네.
이제 외부에 나와서 외부에서 북한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인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네.
생활고가 더 심해지고 먹고 사는 길이 더 막히다 보니까 왜 이런 거냐에 대해서 네.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방역을 잘하는 네. 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방역을 우리가 잘 하는 것도 결국엔 주민들이 안전하게
네.
잘 먹고 살자라는 게 주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이뿐만이 아니죠.
네.
이 월북자 때문에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뭐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 했을 때 이때도 전국 노병대회를 열었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이 노병분들이 마스크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의 가장 큰 위험군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들 위험한데 제가 사진을 드렸어요.
네.
이게 북한에서 그 찍은 사진인데 마스크를 안 쓰셨잖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데.
네. 네. 이분들이 노병이니까 최소 70살 네. 이상이실 텐데. 그리고 거리 보세요. 따닥따닥 다 붙어있죠.
네, 촘촘하게 네. 그리고 다 붙어있고.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다 이게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상방역체계에서 개성까지 봉쇄할 정도고 정치국 회의까지 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어요. 이분들 모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군인들이 6.25 때 참전을 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뭔가 김정은 체제 어떤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사하면 비상방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날 뭔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추진해온 자의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이 땅에 대한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했던 긴급회의를 했던 그 시기에 있었던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가 저도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내가 좀 모임을 주최했다가 괜히 사람들 모아놨다가 네.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모임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8.15 때
네.
서울시 광장에서 그 환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위험한 건데
그렇죠.
최대 비상체제라고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또 전혀 다른 행동을 네. 보이고 있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아무튼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코로나 환자 이때 나오면 뭐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의심 환자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의사들이나 이런 보건 관계자들이 말을 잘 제대로 못한대요. 그러니까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이나 그 주변 지역 그
네.
보면 병원에 이제 사체실에
네.
폐렴 증상을 보이고 사망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진단을 하려면 코로나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 이건 할 수가 없대요. 연계를 못 시킨대요.
아.
왜냐하면 당에서 이거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냥
모르겠어요. 폐렴 의심일 수도 있고 뭐 결핵 감기 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망한 시신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하는 게 전염될 수 있는 시신의 경우는 화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보건 관계자들이 코로나랑 이거를 연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국 보니까 이제 방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사람들 생활 속에 거리두기 이러면서 네. 활동의 제약을 좀 풀어준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한번 진짜 퍼졌다 그러면 아마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더 이런 비상체제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북한은 완급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의 보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대응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 주민들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절하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의치 않은 부분도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숨기고 그냥 네. 무조건 이동하지 말아라라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네. 알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좀 그 심각성이나 어떤 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좀 깨닫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율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면 참 좋겠다. 라는 바람도 전해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쌀 재배 면적에 대한 통계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북한이 이제 통계를 많이 부풀리기도 하고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북한 쌀 재배 면적 얼마나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 통계청 자료입니다. 근데 꽤 정확한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원격 탐사를 했는데 지난해 한 15,000여 개의 표본 조사글을 분석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꽤 그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쌀 재배 면적 그럼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나요?
북한 전체 벼가 재배 면적이 한 55만 7천 헥타르인데 한국의 한 76% 정도인데요. 정보로 따지면 약 56만 정보의 논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에서 지난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한 224만 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곡창지대가 좀 있잖아요. 네. 이 지역별로 쌀 재배 면적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좀 있더라고요. 황해남도가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졌는데 확실히 쌀 재배 면적이 넓었습니다. 북한 전체 한 26% 되거든요.
아.
14만 5천 헥타르인데 정보로 따지면 한 14만 6천 정보 정도
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걸로 나타났고요.
황해남도.
네, 네. 그리고 평안북도 그 다음인데 전체 쌀 면적의 약 20%, 그러니까 10만 7천 헥타르.
네.
정보로 한 10만 8천 정보. 그리고 평안남도가 세 번째입니다. 약 14%. 그리고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입니다. 그래서 황해남도와 평안도를 다 합치면 북한 전체 쌀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합니다. 북한도 뭐 황해도 평안도 이쪽 벌이 곡창지대다 이런 말 한다고 제가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제가 함경북도 출신인데 네. 함경북도는 없네요. 자, 그런데 8월 들어 내린 이 폭우 때문에 북한의 곡창지대들이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올해 식량 수확량에 영향이 크겠는데요.
그 위성 사진 하나 있잖아요.
네.
8월 6일 사진이 있고 7월 7일인데
네.
8월 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평안도 숙천벌. 근데 이제
네.
다른 지역도 뭐 심하겠죠.
여기 완전 쑥대밭인 건데
네, 네.
물 그냥
네. 그래서
다 잠겼네요.
그렇죠. 걱정인데 평안도랑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쌀, 옥수수, 콩 이런 북한 주요 농작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면 피해보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황해북도는 이달 초 상황인데 국가농경지 피해 통계 보고 당시에 42%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다.
네.
그리고 황해남도는 한 농경지 30%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피해 소식을 전해와서 좀 피해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평안남도
네.
서해안 지역도 바닷물 넘어와서 막 이렇게 짠물 피해 입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피해 지역이
네.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네.
걱정이 되네요. 이거 좀 복구를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될 텐데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0일까지 이제 당 창건 그 75돌 때까지 복구 작업 끝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모금이 진행되고 동원이 진행됩니다.
네, 네.
일단 뭐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요. 평양시 만경대 구역은 가구당 북한돈 2만 원. 평안남도 개천시는 가구당 만 원 또는 쌀 2.5kg을 세대 부담을 지었고요.
네.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우는 가구당 북한돈 15,000원 내거나 돈을 못 내면 현지에 노력동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시가 내려졌다고 하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큰물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 세부담이 늘어날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부담도 다 주민들한테 돌아갔네요. 수해 피해 방지와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수영의 휠릴리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자존감. 녹색빛 오아시스에 꽃들이 하나들 꽂힌다. 흰 장미를 에워싸고 유채꽃과 들국화, 개나리와 백합도 함께 바구니를 예쁘게 단장해 나간다. 줄기를 자른 꽃대를 들고 이리저리 견주 꽂았다가도 다시 뽑아서는 더 짧게 잘라 바구니 옆구리에 찔러 넣는다. 원예 치료 4주차에 온 탈북민들이다. 꽃바구니를 만드는 내내 집중하는 얼굴들이 어찌 보면 심각해 보이기까지 한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강사님은 각자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느낌은 어떠했는지 소감 한 마디씩 수첩에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다. 모두들 수첩을 펼쳐놓고 끄적였다. 그리곤 적은 수첩을 덮으려 하는데 선생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은 한 친구를 지목해 적은 것을 발표해보라고 하셨다. 그 친구는 쭈뼛쭈뼛 마지못해 일어나서는 쓴 글을 읽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내가 만든 꽃바구니가 좀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꽃을 여러 번 뺐다 꽂았다를 반복해 오아시스도 많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듯 고개까지 떨구었다. 그리고는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사님은 오히려 그 친구를 칭찬해줬다. 꽃을 여러 번 뺐다 꽂았다 반복하는 건 꼼꼼하고 세심하기 때문이라며 오아시스가 좀 망가지면 어떠냐. 우리에겐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 시행착오가 있어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수첩에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써주었다. 문득 얼마 전 어느 한 중학생들의 원예 치료 장면이 떠올랐다. 꽃바구니를 모두 만든 다음 오늘처럼 소감이나 희망을 메모판에 적었다. 그때 중학생들의 메모는 이러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일 뿐이다. 나는 황금빛처럼 하늘에 빛날 거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모두 한결같이 긍정의 메시지였다. 확실히 우리와 대조적이다. 우리 탈북민들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 물론 세대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40대 정도의 탈북민들은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왜 그럴까?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도마다 진행되는 생활총화 때문일까? 총화 때면 늘 자신을 비판하고 타인도 비판해왔었다. 매주 생활총화를 해야 하니 일부러 지각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 비판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생활총화를 8살, 9살 때부터 시작해 거의 60세까지 받아야 했다. 일생을 비판받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거다. 그래서일까? 행복감과 자신감, 희망과 꿈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탈북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에서든 죄책감을 쉽게 느끼고 자기 반성부터 한다. 인간 개조를 위한 올바른 비판이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왠지 모를 비난 속에 자괴감에 빠져 움츠러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홍수 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관심거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나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할 텐데요.
갑자기 머리가 벌써 다 아픈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방송을 듣는 만약에 학생이 있다면 특히 더 그러겠죠. 근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안 되고요. 날씨가 나쁘면 아 나빠서 네. 습기 많아서 공부 잘 안 됩니다. 또 그럼 시험 기간에는 공부 잘하느냐?
네, 네.
시험 기간이 돼도 공부 안 하는 사람 더 많고요.
맞아요.
공부 방법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뭔가, 팩트를 사실
뭔가 이렇게 되게 추궁당하는 네 꾸중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공부해라는 맞아요. 말을 늘 노래처럼 거의 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라는 그 공짜만 나와도 약간 이렇게 어우 막 싫은데 잔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공부를 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이제 하게 하려고
맞아요.
동기를 심어주려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막 자극을 줘서라도 하게 하려고 엄청난 네. 노력을 하는데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맞아요. 아,
늘 쓰는 말.
네.
공부를 잘해야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부 못하면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학교 못 가면 성공 못하고, 공부 못하면 가난하게 산다. 이런 식의 냉정한 현실 깨닫게 하기 자극도 있죠.
대한민국에 네. 그 가면은 중학교 제가 가보니까 학교 앞에 북한은 보통 교실에 이렇게 네네네. 뭐 수령님 장군님 교시 말씀이 이렇게 빨간 판에 막 써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보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미래의 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약간 이런 재미도
예.
재미도 있으면서 그런 네.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진정성 있는 선생님, 부모님들의 격려라든가 동기 부여를 받으면 때로는 뭐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넘치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네. 온 집안을 일도세운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열심히 하게 돼요.
아, 하루 이틀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네, 작심 3일, 3일을 못 넘긴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막 동기부여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이제부터 밥 먹고 공부만 해야지. 막
맞아요.
하루에 18시간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주일 뒤, 열흘 뒤 자신은 뭐 하고 있나요?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있다는
네.
거. 게임하죠.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꾸준히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공부도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공부해야지 해야지 하기도 전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몸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한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강성태 씨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려고 하나 봅니다.
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 습관. 네. 보통 습관은 네. 안 좋은 게 습관으로 붙기가 좋은 게 습관이 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안타까운.
아, 근데 공부가 어쨌든 습관이 되자면 네. 뭐 어떤 그런 행동을 이제 오랫동안 반복해야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맞아요. 되어버리는 건데 공부를 습관으로 만든다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이제 매일매일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습관인 건데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막연히 습관 들이는 거? 그래,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뭔가 잘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성태 씨가 주장하는 게 6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려면 66일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은 공부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 제대로 습관을 만드는데 한 66일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66일만 꾸준히 뭔가를 계속하면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대체적인 과학이라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66일을 못 버틴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3일도 못 버티는데 지금.
66일을 어떻게 버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66일을 버티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아, 네. 66일을 어떻게든 66일을 채울 수 있는
그렇죠.
방법.
네.
아, 저는 무조건 그냥 66일을 버텨라 이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러려고 했는데 아, 66일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네, 이 강성태 씨가 학생들한테 이제 막 동기부여하는 강의를 많이 다닐 때마다 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습관 붙여주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재밌어서 막 되는 거 하는 거 뭐가 있냐. 1위가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은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오락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컴퓨터 네. 오락이죠. 전 세계 학생들이 뭘 할 때 재미를 느낄까? 뭘 할 때 그거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를까? 게임이었다는 건데요. 왜 그러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워하는가? 게임을 하다 보면 단계라는 게 오른다 봅니다. 아마 이 게임 하시는 분은 그거 아실 텐데 네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점수도 있는데 그 점수도 이렇게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공부는 어떤가? 내가 1시간 하면 3점이 오르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2시간 하면 그럼 5점이 오르나?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공부하면서도 이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성적이 오를 거라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사실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사실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네.
몰라요, 이거.
네.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지만 그냥 해. 이런 거지. 이게 공부죠. 근데 게임은 어떤가? 단계가 있고 점수가 있다 보니 정직해요. 하면 하는 대로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면서 단계도 오르고 점수도 오르는 상황. 어쩌면 게임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태 씨는 공부도 게임처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공부를 많이 해본 분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네.
게임처럼 만들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뭐 이게 제대로 된 해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성태 씨가 제안하는 것은 습관 달력입니다. 습관 달력.
습관 달력.
그러니까 1일부터 66일까지가 표시된 그러니까 두 달짜리 정도 되는 달력이죠.
네.
이걸 일단 벽에 딱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붙이고 싶은 행동을 그 제일 위에 쓰라는 거예요.
아.
공부면 뭐 하루 10분 공부면 10분 공부, 네네. 1시간 공부면 1시간 공부.
네.
아니면 다른 거여도 좋아요. 습관 붙이고 싶은 거 하나를 쓰면 좋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네.
하루 1시간 공부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1시간 목표한 행동을 하면 거기다가 첫째 날 하루 하면 그냥 동그라미 1일에 동그라미
네네.
또는 도장을 찍어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5일 하면 5개째, 5일째 도장이 찍히고 동그라미가 쳐지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네.
사실 별거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게임이라고 별거 있냐는 거예요. 게임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게임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게임으로 밤을 새기도 하는 그런 모습. 게임만큼은 안 재미있어도 공부가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그래도 습관 붙이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벌써
그렇죠.
이틀이나 했네.
그렇죠.
벌써 일주일 해냈네. 이러면 좀 더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길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 하루 빼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진 말고 아, 오늘 하루는 아쉽지만 빼먹었어. 그래도 바로 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날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달력을 걸어놓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그때그때 그렇죠. 그때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사실 66개 칸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은근히 보람 같은 것도 느낀대요. 그리고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신감도 날이 지날수록 조금 더 강해진대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 물질적인 풍요 이것도 물론 행복할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느낀다고도 하는데
네.
또 하나 자기가 뭔가 나아지고 있을 때에도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또 사람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공부 습관 달력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런 즐거움을 맛보면서
네.
습관 붙이기에 어떤 동기도 자연스럽게 부여된다는 건데 다만 이왕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만 아는 곳에 조용히 붙여놓지 말고
네.
냉장고 같은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면 자기가 조금 늘어지고 힘들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동그라미 안 쳐졌네? 하면 하기 싫어도 아 그래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하는 약속 이것도 같이 해주면 더 좋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습관을 들이는 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뭐 훌륭한 운동선수나 뭐 악기 연주자, 학자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기능과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훈련 습관, 계속해서 노력하는 네네. 그 습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공부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 두 달 정도 긴 시간에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거
네.
이런 것은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답니다. 전문가들은 한 3주 정도만 반복을 하면 네. 습관이 쉽게 된대요.
맞아요.
밤에 자는 시간 네.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수면 습관은 그렇죠. 사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한 3주 네. 정도 걸린대요. 맞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이제 공부는 그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일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근데 공부가 가장 어렵대요. 그 대부분의 습관은 네, 그것보다 맞아요. 훨씬 짧은 시간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답니다. 그 습관의 힘이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네.
매일 걷기 운동하는 것 아니면 매일 물 마시는 습관도 좋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매일 10분 책 읽기도 좋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뿌듯한 모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모든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의 마술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공부에 대한 그 열망과 네. 의지들이 네네. 너무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도 많이 하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부 하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분들의 그쵸.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북한에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약간 네. 공부에게도 취미가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있고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네.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어떻게든 들으실 것 같거든요.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지금 이제 들으면서 오 습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방송이 끝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다 잊어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걸 한번 습관 달력을 이용해서 한번 고쳐볼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정해보면 어떨까? 자기 생활 습관 바꾸기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일부터 꼭 해야지. 습관 달력 지금 이렇게 하나 빈 종이라도 습관 달력 이렇게 이름이라도 써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많군요.
게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게 넘쳐나고요.
네.
그리고 뭐, 컴퓨터 오락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만나서 놀러 갈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아이들을 그냥 부드러워 앉혀놓고 공부할 방법들을 여기저기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님은 습관으로 네. 바꾸고 싶은 것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운동이죠. 운동.
운동 습관 들이는
거가 지금 점점 한국에 와서 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저희가 일상이 늘 걸어다니는 거고 늘 몸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늘 승강기 타고 아파트 오르내리고 차 타고 이동하고
네.
정말 제가 걸을 일이 없더라고요.
운동 부족이군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그 체육관 가가지고 운동들을 많이 하는구나 느끼고 있는데 저도 매일매일 좀 한 10분씩이라도 운동을 좀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습관 달력에 네. 운동.
아까 공부가 제일 네. 어려운데 공부가 한 66일 정도
그렇죠.
걸린다고 하니까 운동은 한 33일 훨씬, 정도면
훨씬 충분하죠. 33,
제가 33일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뭐라도 작은 생활 습관 하나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집에 그 문구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아, 진리입니다.
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생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백성들의 편에 선 관료. 우리 역사에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했던 청렴한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사람을 청백리라고 부르며 존경해왔죠. 조선 세종 때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기건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기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조선시대 목사는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입니다. 기건은 세종 25년인 1443년부터 2년 동안 제주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기건은 2년간 제주도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의 기건과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날 제주 목사 기건이 제주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엄동설 안에 발가벗은 여인들이 물이 지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건은 처음에는 미친 여인들이 집단으로 괴이한 짓을 하는 거라 여겼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삿도 잡녀들이 해산물을 따기 위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기건은 제주 목사로 있는 동안 제주 특산물인 전복, 미역, 소라를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산물을 채취하느라 고통을 겪는 제주도 해녀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조선 세종 당시 제주도에는 또 나병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을 낮춰 부르는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는 기건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애 끓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거라. 사연을 알아보니 나병에 걸려 집에서 쫓겨난 젊은이가 비관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건은 관원들을 시켜 나병 환자의 실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니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없는 외딴 바닷가로 쫓겨나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기건은 새 고을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모아서 의복과 식량을 제공해줬습니다. 동시에 백방으로 나병의 치료법을 연구해 그들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날마다 목욕시키고 제주 산야의 지천으로 나는 악성 피부병의 천연 치료제인 고삼이란 식물의 뿌리를 캐다 다려서 그 물을 먹이기도 하고 상처 부위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목사 기건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보살폈고 치료에도 힘썼습니다. 1460년 12월 29일 세조 6년에 기건이 사망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청백리 칭호를 내리면서 조선 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그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기건은 기현의 후손인데 성품이 맑고 검소하고 정고하여 작은 행실도 반드시 조심하며 그릴 길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연안 군수가 되었는데 군민들이 붕어를 바치는 것 때문에 그물질하여 잡기에 피곤해하니 붕어를 3년 동안 먹지 않고 또 술도 마시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 마을의 어른들인 부로들이 전송하니 기건이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부로들이 탄식하기를 이제서야 우리 백성을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알겠다 하였다.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던 조선시대의 관료, 기건. 북조선에도 이런 간부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들려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